어제는 우리가 교회의 뭐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태도. 예. 첫 번째 주제는 교회의 토대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는 성도도 교회도 설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방향.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의 토대. 토대는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교회의 방향.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어제는 그 세상으로 떠나야 되는 교회가 마주칠 삶과 선교의 현장에 어떤 태도로 흘러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번 주제처럼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처럼 성육신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교회의 태도, 그 본질은 어디서 나왔죠? 성육신적인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처지를 일일이 맞추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어져야 합니다. 자, 사실은 여러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핵심 주제를 하나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자면 십자가예요. 모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가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시리즈처럼 지금 몇 주에 걸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죠? 기뻐하였다. 자, 물론 여러 시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앞에 계신 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의 스승님이 맞구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확인이 된 거죠? 아울러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순간에 뭘로 뒤집어졌습니까? 기쁨으로 뒤집어졌어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힘이고 성도들이 갖는 힘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만 좋아했을까요? 제자들만 기뻤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큰둥했을까요?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생지옥을 경험했는지 아냐? 너희들 그거 알아? 막 이렇게 따졌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적인 환희를 회복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시큰둥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오늘 가장 추운 날인데 영하 14도쯤 된다 그래요 지금. 근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그냥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쁘지 않아요? 왜 쟤들만 앞에 세워서 찬양시킬까? 뭐 그런 마음이세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하물며 하물며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고 서로 좋아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은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회복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네,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제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맞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주요라는 말은 사실 문법으로 보면 형용사로 썼어.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케 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형용사 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명사도 아니에요. 명사로 쓸 때는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주요라는 말은 시작하신 분, 창시자 이런 개념이에요. 뭐 어떤 번역을 또 보니까 통치자로도 해석을 해놨던데 그것보다는 시작하신 분, 창시자, 누가? 믿음의 주요, 그 이 믿음을 출발시킨 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아져 있는 믿음도 사실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본이라는 말은 모델적인 모범이 보여져서 본이 아니고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긴긴 오래 참으심과 설득에 의해서 맹그러졌는가. 거기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그 설명을 잘 해낼 수 있는 일생을 기록으로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의 어떤 면을 바라보자 그 말일까요? 어떤 면을?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지금 현실적으로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꽉 두려움에 제압돼 있고 묶여 있던 그 슬프고 흔들리는 눈빛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나 우리가 긴 순례길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 기쁨은 장차 아버지를 향하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는 다 이루었고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영수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이루었다 그 말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가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잖아요? 선교를 가본 사람은 또 가게 돼요. 왜? 그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생짜배기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긴긴 인내와 순종과 오래 참음의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는 제일 감격스러운 게 선교지 가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심지어는 그 새까만 막 길바닥에 논두렁에 뛰어놀던 애기들까지 몰려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번 가르쳐준 찬양을 어쩜 그렇게 일체감을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일인데, 낮에는 우리 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집회한다고 다 뭐 캄보디아 말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 저녁에 새까맣게 몰려와요. 애들이. 뭐 애들이 무슨 찬양을 언제 배우기나 했겠어요. 근데 현장에 와서 딱 한번 듣고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요 강대상 이렇게 좀 턱이 높은 데인데 쭉 서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이 턱이 강대상 바닥에 닿는 거예요. 턱이. 쭈르륵 서가지고 강대상에다 이렇게 턱을 받치고 앞에서 우리 POP 언니 형님들이 하는 찬양을 붕붕 뛰면서, 몸도 가벼우니까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찬양을 하는 거 보면 감동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환희스럽고 즐거울 텐데, 하나님이 이 광경을 하늘에서 주목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별 감동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믿습니까?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가고 끝날 수 없죠. 그 아까운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휴가를, 금쪽같은 휴가죠, 써가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보면서 또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를 뵈올 그 기쁨을 앞에 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당시 어떤 형벌의 현장이었는가 하면 가장 악한 자들이 처형당하는 수모와 치욕의 현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옷을 벗겨요.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절규를 쟁쟁히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에 걸쳐 피맺힌 절규를 토해냅니다. 예수님에게 진짜 고통은 육체적으로 밀려오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가혹한 고통은 잠시라도 아버지와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게 잠시가 될지 영원히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단절,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와 끊어지는가? 그 끊어지는 아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시는 관계입니까?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아드님은 보내어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여러분 덤덤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 우리 고난주간 때마다 보잖아요. 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이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삼위 공동체로부터 떨구어져 나가는 이 가혹한 순간에도 누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이 신뢰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그냥 읽읍시다.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어느 자리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사실 순종이라는 말은 조금 부드럽게 쓴 번역이고 원문 그대로 거칠게 직역을 하자면 복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즘 그렇게 하면 요즘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 성도들이 말 듣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따위 이야기를 해? 근데 이것은 우리 교역자들서부터 또 교회 리더십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반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믿음이 좋다 하는 표준과 기준을 맹목적인 복종과 맹목적인 순종에 기초했습니다. 뭘 생각을 해? 교회가 하려면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보다는 우리 지도자들의 과오가 컸습니다. 무조건 하면 돼. 말 들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대한 반향이 요즘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 순종을 말하고 복종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언어처럼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사람의 굴종이나 사랑의 맹종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내용이라면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종 당연히 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혹 사람에 대한 맹종으로,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도 교회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은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상황적인 맥락 때문에 귀중한 걸 놓치고 살았지만 사실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권위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합의된 질서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답하셨어요? 지극히 아드님을 높이셨어요. 다음 절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최대의 최고의 역사의 반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렇게 걸러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기초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모든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결과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때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거세게 베드로가 항의를 했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한쪽에 몰아붙여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막 예수님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케이스는 아닌데 막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듣다 보면 헷갈려요. 진짜 하나님을 막 야단쳐요. 그것도 아주 길게 야단을 쳐요. 참나. 그건 이제 기도를 잘 옳게 배우질 못해서 이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예수님한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바로 이제 디데이가 눈앞에 와 있는데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따르는 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힘을 모아서 세력을 공고히 해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들이 교회 안에 없나요? 오늘날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을 모으자, 재정을 모으자,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나님의 일을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게 소위 뭐예요? 능력 종교예요. 능력 종교. 이것이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가 넘어졌던 큰 시대적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독일 교회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 상을 지금도 이렇게 구글링해서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막 예수님이 갑바가 나오고 왕자가 그려져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게 그 시대상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소름 끼칠 정도로 그 당시 십자가의 모양은 예수님이 달린 그림이 전부 그래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라는 시대 정신에 야합한 거죠. 가늠한 처녀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도 얼마든지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떨다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이신 그러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끝까지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실지 현장 선생님으로부터 웃기는 영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속담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애들 반응이 와, 그 사공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분인들이네. 예?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제 잠깐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처투성이의 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의지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의 운명을 그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이 들어서 주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교회의 토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태도는 성육신입니다. 낮아지시고 일일이 맞추어 주시는 주님, 그것이 기초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은 꽃길이 예비된 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찬란한 명예가 보장된 길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상처, 끝모를 기다림, 때로는 수치와 모욕이 우리를 가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설득되어 우리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며 생명을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를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순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여정이고 사랑의 확장입니다. 다시 한번 3주에 걸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3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던 제목들 놓고 한번 서신 채로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여